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중대한 군사작전을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을 결집하고 동쪽 방면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 태세를 보강하고 안심시켰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외교적 길도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경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동맹들은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으며 이는 2주 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공격에 나설 병력의 70%를 이미 배치해 놓았다고 분석했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인적 손실을 야기하겠지만 러시아도 전략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혹독한 경제 제재를 신속하게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다른 29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와 같은 협상은 특정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 배치 문제, 군사훈련의 투명성, 갈등 확산이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보다 큰 신뢰 구축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사태의 완화를 위해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스크바로 출발하기에 앞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외교적 억제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좋은 조율을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주간지 르주르네날 디 디망시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제스처는 없겠지만 신뢰 제스처와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앞서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는 명백히 우크라이나는 아니라며 나토와 EU와 공존하기 위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숄츠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 앞서 독일 공영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여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거나 동부 유럽의 자국의 병력 배치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에는 반대해왔습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중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신장 위구르 출신 선수가 나선 데 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성명을 내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며 단호히 반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 20명이 9개 소수민족 출신이라며 위구르와 티베트인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신장 위구르 출신인 디미거 아라무장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나선 것과 관련해 그는 중국 인민의 자랑이자 훌륭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 CNN 방송에 출연해 신장 위구르 출신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선 것은 중국이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성화봉송을 본 청중들은 실제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위협 대응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일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일본과 한국도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also addres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 North Korea issue and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4일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내 가장 중요한 안보 도전들을 다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동맹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역내와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just underscore on the subject of the DPRK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ontinue to
이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고 북한 정부와의 접촉을 거듭 시도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many times that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to achieve that end and to make
또한 최근 봤듯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관련 현안에 있어 강력한 삼각협력을 이끌었고 일본과 한국의 대화 상대와 빈번히 접촉했다며 이런 접촉이 북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성김 대표와 그의 일본, 한국 상대들 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한 긴밀한 삼각공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you have seen recently, Special Representative on DPRK issues, Ambassador Sung Kim has led our robust trilateral
아울러 일본 한국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전적으로 철통 같다는 점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 문제 외에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도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등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7일에서 13일까지 호주, 피지, 하와이를 방문한다며 인도태평양 동맹들, 파트너들과 관여해 역내 평화, 회복력, 번영을 증진하고 협력관계가 성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미한일 3자 장관회의를 주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21세기에 직면한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정의용 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하고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따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미한일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의 전화 협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일본과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추가 군사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장관이 통화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 관계자들이 4일 전화통화를 하고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김만기 한국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영내 안보,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대표는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3국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영내 안보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북한 정권의 위협 형태인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 행태만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이어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이는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에 더욱 저항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정상화하며 영내 안정을 더욱 흔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는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결과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outcome that we should not accept. We urge all member states and particularly our fellow
미국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와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비이사국인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추진했지만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무두 발언에서 9개국을 대표해 북한 정권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is unlawful action in the strongest terms. The RBM.
이어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017년 말 이후 북한 정권이 실시한 최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며 1월에 발사한 9발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사상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체제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향해선 불안정한 행태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DPRK to cease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alogue.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은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달에 9번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북한에 보상할 이유는 없다면서 자국민이 굶주리는데 수많은 돈을 군사시험에 전용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re's no reason for this council to reward them for 9 tests in one month.
한편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를 수용할 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법과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do want to see some new breakthrough,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장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북한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등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언론 성명 등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중국이 성명 초안을 베이징에 보내 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원의 패키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해야 할 엄격한 조치를 나열했는데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북한 위협을 상정한 수정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북한 문제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항을 담은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4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중국 법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김 의원이 북한 관련 수정안은 세칙위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추진했던 수정안에 담긴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런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등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중국에서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4명의 하원 의원이 경제와 기초연구, 사이버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색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조항이 하원 대중국 법안의 최종안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의 재개는 북한의 대형 도발의 구실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신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합류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일 비오의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세모 교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북한의 광범위한 미사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is is a North Korean bargaining strategy, which is very straightforward and something.
저는 이것이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죠.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는 것을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이죠. 북한이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다음 단계는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확대된 모라토리엄을 협상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이모 교수님, 북한은 최근 성명에서 미국에게 적대적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So the North Korean term hostile policy is very elastic, so it has many different meanings.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은 아주 신축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특정 목적에 따라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경우 적대 정책은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의 국내 경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재 완화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또 제가 따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철 교수님, 북한의 성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The North Koreans obviously want us to meet with them, meaning the Biden administration.
북한은 분명히 미국, 즉 바이든 행정부와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다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이런 발사들은 단순히 대화 재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이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테킴스와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이러한 미사일에 대한 시험은 분명히 한국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그러나 화성 12형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하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 영토 타격입니다. 저는 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 12형은 1단계 추진체 미사일입니다. 화성 12형의 추진체는 미국 서부와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의 1단계 추진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박 또는 협박 시도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그 이상입니다.
백털 교수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인가요?
They are limited,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for us to note the sanctions that are in place.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재의 집행이 문제였죠. 솔직히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김정은을 만난 이후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모든 압박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제재는 그대로지만 강력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실제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 개인들을 제재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제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이죠. 이건 마치 과거에 이란 제재를 위반한 독일의 도이치 은행을 제재했을 때와 같습니다. 독일 정부를 제재하거나 벌금을 매긴 건 아니었습니다. 도이치 은행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세이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agree that secondary sanctions can be an important tool.
2차 제재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백톨 교수님이 말한 도이치 은행 사례가 효과적일 수 있던 것은 도이치 은행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고위 간부들의 이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들에겐 이전과 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문제는 정부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재 체제는 계속해서 아주 약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는 현재 나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게 효과적으로 제재를 단속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백털 교수님, 최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일본은 물론 호주도 참가하는 대규모 미국 공군훈련인 코프 노스의 목적에 북한의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을 지목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ou're correct that they don't typically, when I say they, I mean DOD or service-specific exercises.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특정 훈련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간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 방위를 돕는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을 향한 모든 미사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약 15년간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한국이 한국 내 인구 중심지와 군대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킬체인,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서울이나 대전, 인천 또는 부산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군기지 하나조차 방어하지 못합니다. 단지 1960년대 미국과 구소련의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을 따르고 있을 뿐이죠. 서방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체계에 합류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세모 교수님,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미한 연합훈련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Well, unfortunately, President Trump agreed to limit USROK major military.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군의 주요 군사훈련, 야전훈련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일환이었죠. 저는 그런 거래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합법적인 미국과 한국의 국방협력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을 지은 건 좋지 않죠. 그런 합의가 나온 이후 미국과 한국은 주요 야전 훈련을 제한한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분명히 미국과 한국은 야전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꺼릴 것입니다. 북한에게 모라토리엄 파기 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리라고 설득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규모 훈련을 연기하는 의향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말이죠.
세이모 교수님, 현 시점에서 미국의 다음 조치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So, you know, we'v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sanctions enforcement.
우리는 제재 집행 강화와 미국과 동맹 간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안보 협력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큰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은 북한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향후 탄도미사일 시험에 제약을 걸면서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 포함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합의를 추구할 의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 나누기를 거부하는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기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춘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 need to look at different ways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something that is not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백악관에서 전략 계획을 짜는 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북한의 확산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를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도 염두에 둬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북한도 실제로 투명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리 세어모 전 조정관과 브루스 백톨 교수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북한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올해 의장국 캄보디아가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 요구와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관심사를 고려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모든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평화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올해 초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으며 아세안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단교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과 수교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북한인 문철명을 불법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에 인도하자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었습니다. 서방세계뿐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아세안이 미사일 연쇄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건 그만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도발은 광범위하게 불안정하다며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튼 전 보좌관의 4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ere are the options we should be looking for really is to
볼튼 전 보좌관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중국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통일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 후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북중 국경 재배치나 북한 주민들의 중국행 등은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30여 년간 실패한 미북 간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개발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다른 방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이 제공한 수동적이고 그렇게 암묵적이지 않은 지원이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이것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매우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란 끝이 없는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제재 발표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제재를 받는 모든 국가들이 제재 회피 방안을 찾는다며 제재가 최대 압박의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차 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기념하며 승격원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발의된 콜로라도주 상하원 공동결의안은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미국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김정은과 북한 정부에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나포 당일인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콜로라도 시민들은 54년 전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에 생긴 일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푸에블로호 나포 54주년을 맞아 당시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민주당 리로이 가르시아 의원과 공화당 클리브 심슨 의원, 하원의 민주당 데이냐 에스가르 의원과 공화당 스테파니 럭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푸에블로호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에 나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에선 거의 매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채택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초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23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일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의 연례 양자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의 상호 운영성을 개선했고 역내 위기에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의 양자연합훈련인 키네지가 훈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일 미군이 4일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전날 종료된 키네지 2022 훈련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 양자합동지휘소 훈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했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했으며 양국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 운용성은 서로 다른 군대나 부대가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일 미군은 지난해 훈련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훈련 전반에 걸쳐 코로나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과 의사소통을 계속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효과적인 훈련 임무 수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국의 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키네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일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와 일본 자위대 본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스미스 기지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키네지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기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투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 양국의 합동지휘소 훈련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3일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긴밀한 관여, 상호 운영 가능한 병력,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으로 인해 일본과의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망요장은 이 훈련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걸쳐 더욱 통합된 고도로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운영성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의 공동대응 능력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인 티네지 훈련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며 자신도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 훈련에 직접 참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Teen Edge has been going on for decades. I participated in Teen Edge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So it's not a new exercise.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모든 훈련의 목적은 미국과 파트너 군대 사이의 상호 운영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훈련의 경우 미국과 일본 군대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해 특정한 시나리오에 맞서 함께 협력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군과 일본 공중자위대, 호주 왕립공군은 지난 2일 연합공중훈련인 콤노스 2022를 시작했습니다.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며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합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국의 전통주인 백주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는 미미하지만 북한이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국의 전통주인 백주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20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48,500어치의 백주를 팔았습니다. 이 수치는 북한의 12월 대중국 수출액인 1,574만 5천 달러의 0.3%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북한이 맥주나 다른 종류의 주류를 중국에 수출한 적은 있지만 중국 백주 수출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주류를 포함한 일정 사치품의 국내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중국 백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한 기회도 창출됐다고 말했습니다. 12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백주 외에 다른 주류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페로실리콘으로 1,173만 달러어치를 기록해 12월 대중국 수출액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달 수출액 369만 달러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과 규소의 합금철로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의 고열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고 철심이나 전기 강판 생산 공정에서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페로실리콘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어 전력 수출액이 153만 6천 달러로 지난달 수출액의 9.8%를 차지했습니다. 전력 수출은 그 전달인 11월에 165만 달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달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2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도 3,504만 6천 달러로 전달보다 56% 늘었습니다. 식품유가 737만 8천 달러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이 중 유제품 수입액이 326만 5천 달러로 전체 식품유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담배류가 322만 7천 달러어치 수입됐고 의약품과 응급처치용품이 274만 9천 달러어치 수입됐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산업용 원자재나 화학물질 등이 수입됐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5,079만 달러로 전달인 11월에 2,660만 6천 달러보다 91%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겸입니다.
북한의 환율이 1월 말을기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14일 1달러에 4,750원이었던 환율은 22일 5,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새 환율이 24%나 오른 겁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올랐습니다. 1위안에 640원이었던 환율이 22일에는 750원으로 올랐습니다. 17%가량 오른 겁니다. 쌀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12월에 킬로그램당 4,700원이었던 쌀 가격은 1월 28일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옥수수, 강냉이 가격은 킬로그램당 2,6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킬로그램에 7,500원에서 1월 말 만원으로 3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물가가 오른 것은 북중 화물 열차 재개에 따른 일종의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1월 17일 날 평안북도 시미주와 중국 단동 간의 철도 무역이 재개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때문에 앞으로 저 중국이랑 무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중국 위안화 아니면 나라라 이걸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주들이 대규모로 사모으고
북한은 지난 1월 17일을 기해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를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의약품과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생필품과 건설 자재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이후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화물 열차 운행이 정치적 기념일을 앞두고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주민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오던 북한으로서는 과거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생필품 조달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월에서 4월이 민족 최대 경축기간입니다.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4월 이후에는 돈주들과 무역 일꾼들이 참여하는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돌아가야 뭐 그래도 김정은도 주민들 주머니에서 뭐 착취를 하든 빼앗아가든 할 건데 아마도 그래도 이제 4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다른 일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조충희 소장은 북중 화물 열차가 재개되면서 장마당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몇 번 열차 왔다 갔다 가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들이 활성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재개됐고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떠 있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아직은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환율이 갑자기 오르자 북한 당국이 환전상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장 환율이 딱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당국으로서는 많이 저 당황하고 있다고 우리 저 주재협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동삼소를 통해서 인민반에 포치를 냈습니다. 그거는 암골의 외화상은 이거는 불법이다. 바로 좀 신고하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화물 열차 재개에 따른 무역 활성화가 북한 당국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장마당의 물자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끊기자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중무역이 다시 재개될 경우 물자량과 물가 오름세는 진정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중 화물열차 운송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중 무역이 정상화될 경우 북한 당국이 추진해온 외화 사용 금지와 환율 통제는 계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4,000에서 5,000원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이어 액면가 5,000원인 돈표를 발행해 시중에 달러화와 위안화를 흡수하려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압적인 통제로 환율은 그런대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내내 북한의 원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4,000에서 5,0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북중 무역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환율이 들썩이는 겁니다. 조충희 급파머스 소장은 북한 당국이 환율 오름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에도 외화 사용하면 이제 사용에 처한다고 포고문까지 만들었대는데 그 외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화 사용을 방치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외화로 저축하고 외화를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없건데 그게 그 정부의 통제를 해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경제를 살리려면 수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야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무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재개됐지만 국경 봉쇄는 여전합니다. 북한 수뇌부가 언제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무역을 정상화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2월 7일 영국의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스타, 영국 리버풀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 네 명의 청년을 보기 위해서 뉴욕 케네디 공항엔 엄청난 수의 10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9일 밤 비틀즈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가 방송됐고 이날 방송은 7,3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에드 설리번 쇼가 방영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서 공연한 1964년 비틀즈의 노래는 미국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아원투홀주어핸,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요라는 노래로 미국에서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로 1963년 10월에 녹음한 노래입니다. 1964년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의 60%는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략이란 말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비틀즈는 음악으로 미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틀즈 선풍이 일게 됩니다.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1812년 2월 7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해군 경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사립학교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였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